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6자회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6자회담에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1대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며 6자회담식 접근은 과거에 실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나라와 상의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지난 금요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긴밀하게 상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와 중국, 한국과도 분명히 상의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몇 주 전에 미국에 다녀갔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 문제는 미국만이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6자회담 틀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오늘 6자회담은 한반도 비핵화를 진전시키고 각 측의 합리적인 걱정을 균형 있게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긍정적 역할을 했다면서 새로운 형세에서도 여전히 긍정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문제는 러시아의 지역 현안에 해당한다고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어제 러시아 국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북한은 인접국이며 국경을 맞댄 나라로 러시아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것은 우리 지역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북한을 상대하는 것은 미국의 주변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앞으로 북한 문제에 더욱 개입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군함이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타이완 사이의 전략 요충지인 타이완 해협을 또다시 항해했습니다. 미 해군 칠함대는 성명을 통해 어제 윌리엄 P. 로런스 함과 스테덤함 등 구축함 두 척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함정의 타이완 해협 항해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미 칠함대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이 지역에 군함을 통과시킨 것은 올해 들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공상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타이완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현안이라며 유감을 표시하고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VOA.
VOA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미국의 제재에 맞서 핵확산 금지 조약 NPT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제재에 맞서 NPT 탈퇴를 고려하느냐라는 질문에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슬람 공화국은 여러 방안을 갖고 있으며 정부 관리들이 여러 가지 방안과 대책들을 숙고하고 있다며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 가능성도 그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이란과 맺은 핵협정을 파기하자 핵확산 금지 조약 탈퇴를 경고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제재 유예 조처를 다음 달 3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홍콩에서 어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어제 홍콩 시내에서 열린 시위에는 지난 2014년 홍콩 민주화 운동 이후 최대 규모 인원이 참가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노란 우산을 들고 캐리람 행정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시위 참가 인원을 약 2만 2천 명으로 추산했지만 주최 측은 13만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콩 당국은 현재 홍콩 거주 범죄 용의자들을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도록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선에 성공한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수도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부 장관은 오늘 강요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자바섬이 아닌 곳으로 수도를 이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전할 도시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수도를 이전하는 일에는 최대 10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29일 월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은 6자회담을 선호하지 않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과거 북한과 미국인 석방을 위한 협상 경험이 있는 빌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북한이 원비어 석방 조건으로 미국에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진전 기미가 없는 북핵 협상의 시발점은 실무진 간 대화 재개에 달려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9도, 낮 최고는 12도에서 2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 핵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과거에 실패했던 6자회담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볼튼 보좌관은 28일 6자회담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이 선호하는 방식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난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론한 6자회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과 1대1 접촉을 원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다른 나라들과 북한 핵 문제에 관해 상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8년까지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참여하는 6자회담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추구했습니다. 이후 10년간 6자회담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였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면서 주변국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 간 직접 대화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과의 3차 회담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고 그에 대한 생각이 매우 강하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그러면서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대통령은 여전히 올바른 시점에 미북 정상회담을 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비핵화 해법에 대한 반대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단계적 접근을 취했던 과거의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는 겁니다. 볼튼 보좌관은 또 푸틴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협조적이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푸틴은 늘 러시아의 이익만 생각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두 나라가 제재 이행에 더 엄격해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재 유지에 도움이 된다며 제재가 결국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을 시작하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볼튼 보좌관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석방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북한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북한이 돈을 요구했고 미국 당국자가 서명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돈도 지급되지 않았으며 그게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의원들은 북한 정부가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병원비 200만 달러를 청구한 데 대해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미국 법원의 판결에 따라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빚진 5억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이 원비어의 몸값을 요구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25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북한이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병원비 200만 달러를 미 정부에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동의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도 북한의 요구가 얼토당토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베놀런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미국인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투옥하며 결과적으로는 살해한 뒤 200만 달러의 의료비를 미국에 청구한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책임을 묻는 실질적인 계획이 없다며 의회가 대북 제재 강화법안인 브링크액트를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브링크액트는 상원은행위 소속인 베놀런 의원이 공화당의 페투미 의원과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직후 공동 발의한 대북 제재 강화법안입니다.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해 오토 원비어 대북 은행 업무 제한 법안으로 명명됐습니다. 원비어의 고향인 오하이오주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로포트만 상원 외교위원은 VOA에 북한은 원비어에게 부당한 유죄 판결과 가혹한 형벌을 내리는 등 굉장히 여러 면에서 학대를 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북한은 자신들이 이야기한 원비어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 16개월 동안 원비어의 가족들은 물론 미국에도 알리길 거부했다며 미국은 북한에 아무것도 빚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모든 것을 빚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은 북한이 지난 2017년 혼수 상태에 있던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병원 치료비 명목의 200만 달러의 청구서를 미국 측에 제시했고 미국은 여기에 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문은 이 청구서가 미 재무부로 보내졌으며 2017년 말까지는 미지급 상태였으나 이후 지급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인질 협상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이 같은 정책 때문에 협상이 성공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도 같은 답변을 내놨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트위터를 통해 원비어를 위해 북한에 지불될 돈은 없다며 200만 달러는 물론 다른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4명의 인질 석방을 위해 18억 달러를 지불하거나 곧 전장으로 돌아간 테러리스트 인질 5명을 석방한 오바마 정부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린젤딘 하원 의원은 트위터에서 북한이 원비어의 가족에게 빚진 돈이 5억 1천만 달러이고 미국이 북한에 빚진 돈이 20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미 정부가 원비어 가족에게 200만 달러를 주고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4억 9천 9백만 달러를 주는 방안은 어떤가라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렇게 되면 의료비 청구와 법원 판결 모두 해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 DC 연방지법은 원비어 가족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해 12월 고문과 인질극, 비사법적 살인과 함께 원비어의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북한의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5억 113만 4,683달러를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한 바 있습니다. 관광차 북한을 방문했던 원비어는 지난 2016년 1월 출국 직전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약 17개월 동안 억류됐던 원비어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석방된 뒤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일각에선 원비어가 북한의 고문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 정부의 원비어가 보툴리누스균 감염으로 인한 식중독을 알았으며 수면제를 복용한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원비어 사망 이후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했고 원비어 사건은 김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난 살해 사건과 함께 미국이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과거 북한과 협상 경험이 있는 빌 리차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인질 석방을 위해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이 미국 정부의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인 인질 석방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북한과 협상했던 리차드슨 전 주지사는 VOA에 외화벌이 목적으로 인질의 몸값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전례라며 미국은 일절 이에 응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리처드슨 전 뉴 멕시코 주지사는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을 설명하며 북한이 원비어 석방 조건으로 미국에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I did get two American pilots out. They wanted United States to pay for the ammunition, the bullets that shot him down. They want money for remains.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26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간첩 혐의로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조종사 석방 협상 당시 북한에 심지어 비행기를 격추시킨 총탄 값을 요구하고 유해 송환에도 돈을 청구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4년 12월 북한은 휴전선 상공을 순찰하던 미군 헬기를 격추해 미국인 조종사 한 명을 간첩 혐의로 억류했고 당시 하원 의원이던 리처드슨 전 주지사가 북한과 석방 협상을 벌인 바 있습니다. 또 2년 뒤인 1996년에는 대북 특사 자격으로 방북해 간첩 혐의로 구금된 에번 헌즈커 씨를 미국으로 데려왔습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인질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는 것은 북한의 오랜 외화벌이 수단이자 협상 전략이라며 미국은 이에 대응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습니다.
Well, I don't believe that our policy over the years, Republican and Democrat, is we don't pay ransom for hostages. Now, other countries do, like European countries do pay ransom.
인질에 대해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초당파적인 미국의 정책이며 원비어의 석방 조건으로 북한에 돈을 주지 않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이 내민 청구서에 미 행정부가 서명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돈을 건네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원비어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달러를 청구한 북한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원비어의 부모가 어떤 방식으로든 아들의 죽음에 대해 보상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남북한 정상이 채택한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남북한의 기류는 선언이 발표됐던 1년 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한의 4.27 판문점 선언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선언 이후 긍정적인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가 하는 문제와는 별개로 선언 자체가 남북 간 긍정적인 기류에 일정 정도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have benefited from an improved relationship. Tensions between North and South have been reduced. That's good news.
남한과 북한 모두 관계 개선으로 이익을 얻었고 남북한의 긴장이 줄어들었으며 이는 좋은 뉴스라는 설명입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도 판문점 선언 이전 상황과 비교할 때 남북한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Given the state of tensions that prevailed up until the end of 2017, there's been a huge progress in North-South relations in terms of tension reduction.
2007년까지 이어진 위기 상황을 고려할 때 남북 관계와 긴장 완화 측면에서 엄청난 진전이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고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지적했습니다.
The biggest threat remains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has not been cut back.
가장 큰 위협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아직 줄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은 시점에 남북한 간 냉랭한 기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습니다. 에이단 포스터 카터 영국 리즈대 명예 교수는 1년 전과는 너무나도 다른 상황, 특히 남한에 대한 북한의 냉담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카터 교수는 북한 전문 NK뉴스 기고문에서 2018년 새로운 동이 터오르고 있는 줄 알았다며 이는 어리석은 것이었다고 판문점 선언 1년 이후 상황을 평가했습니다. 2018년 안에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채택하기로 합의한 것이 물 건너가고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는 복원됐으며 미국과 한국을 향한 북한의 비난이 쏟아지는 등 시간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카터 교수는 미북 대화를 촉진해온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비난하는 북한의 행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오지랖 넓은 중재자라는 등으로 한국의 노력을 폄하하는 북한의 행태는 문 대통령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으로 이는 단견에서 나온 어리석은 짓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두 번이나 주선해 준 데 대해 감사는 못할 망정, 다 쓴 화장실 휴지처럼 치워버렸다고 북한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북한 측의 참여 없이 지난해 정상회담이 열렸던 판문점에서 4.27 선언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미북 간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것은 양측이 상대에게 최대치를 요구한 것이 원인이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이들은 진전 기미가 없는 북핵 협상의 시발점은 실무진 간 대화 재개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국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로 끝난 건 미국의 일방적이고 비선의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런 말과 함께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은 전적으로 미국의 차후 태도에 따라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은 하노이 회담의 결렬은 미국과 북한 양측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빌 리처드슨 전 뉴멕시코 주지사는 26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불같은 수사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협상 전략의 하나라면서 하노이 회담 실패 원인 등을 찾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problem was both leaders miscalculated. I think President Trump did not realize that the North Koreans were not going to denuclearize and Kim Jong-un
하노이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오판한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먼저 비핵화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고 김 위원장은 약간의 제재 완화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주재 대사를 지낸 리처드슨 전 주지사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팀은 북한과 적절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하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추가 정상회담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것은 미북 양측이 중간 지점을 찾으려 하지 않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맥시멀리스트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he all or nothing approach is just not going to bring results. They have to look for interim progress while maintaining the goal of complete.
전부 아니면 전무식 접근은 북핵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려면 미국이 중간 과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가입 등 다자간 협약에 참여하면 국제사회의 비핵화에 진정성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빅딜과 스몰딜을 논하며 미국과 북한 모두 비현실적인 제안을 내놓은 것이 하노이 회담의 실패 원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미국은 북한이 이행할 의지가 없을 만큼 많은 것을 원했고 북한은 미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너무 적은 것을 내놨다고 말했습니다.
So now the question is whether the U.S. and North Korea will resume negotiations and find a compromise between the big deal and the small deal.
이제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상을 재개해 빅딜과 스몰딜 사이에서 타협안을 모색할지 여부라는 설명입니다.
But so far the North Koreans have, as I understand it, been silent. They haven't said yes, they haven't said no, they just haven't responded.
세이머 전 조정관은 북한은 현재 미국의 실무협상 재개 제안에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고 있다면서 미북 간 실무회담이 협상을 다시 시작할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과 북한은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의 와중에도 자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없으면 양측이 다시 마주앉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최근 들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관심이 무척 커진 것 같은데요.
예,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과 북한이 우군을 확보하기 위한 외교전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문제는 자국 내 현안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적극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6자회담 재개에 호응하는 양상입니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주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제재 유지 등 북한의 비핵화 달성을 위한 공조와 협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북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전면 협력하기로 했다는 아베 총리의 발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북 협상에 주변국들이 개입하는 상황이 비핵화 달성에 도움이 될까요?
예,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오히려 북한도 주변국들의 개입을 바라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이런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건 우방인 러시아와 중국을 통해서 대북 제재 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 변화를 압박하려는 의도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주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조만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북한의 이런 움직임에 적극 대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맹방인 일본과 지난주에 이어 다음 달에도 정상회담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보내서 북한이 비핵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은 하노이 회담이 결렬로 끝난 이후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적극 설득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추가 정상회담 의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대화 복귀도 계속 설득하고 있죠.
예, 존 볼튼 백악관 보좌관은 어제도 언론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회담을 강하게 바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은 줄곧 김 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고 있고 폼페오 국무장관은 협상을 통한 비핵화 달성을 낙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협상이 교착상태에 있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을 것임을 내비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끕니다.
북한으로부터도 대화 재개를 위한 신호가 있나요?
예, 가장 두드러진 움직임은 대미 협상을 총괄해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통일전선 부장에서 해임한 겁니다. 이로써 리영호 외무상과 최선희 제1부상 등 외교 전문가들이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는데요. 미국에 유화적인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주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자신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대화 재개에 대한 바람을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두 차례 직접 만났고 친서도 여러 차례 교환했는데 여전히 제3자를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예, 이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을 통해 자신의 메시지를 김 위원장에게 전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달할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중재자 역할을 요청한 것이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의 입장 변화를 통한 대화 재개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나 북한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북러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의 다음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가 많습니다.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 정상회담에 관심을 보인다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시사하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말 일본 국빈 방문에 나서고 6월에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1주년이 되는 만큼 이 무렵이 미북 간 현 교착 상태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미북 교착 상황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5월과 6월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가 어떻게 전개될지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북 교착 국면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단독 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언급한 모두 발언입니다.
전 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 문제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같이 조선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서로 견해를 공유하고 또 앞으로 공동으로 조정 연구해 나가는 데서 아주 의미 있는 그런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우군 확보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푸틴 대통령을 만나 자신의 정치적 외교적 입지를 다지려 한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작년 5월부터 초청을 했는데 11개월 만에 열린 거거든요. 작년에 남북정상회담 3번, 또 중국과 4번, 미국과 2번, 그렇게 하는 동안 러시아는 한 번도 안 만났는데 결국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김정은으로서는 어쨌든 러시아라는 우군을 하나 더 확보하는 것이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그런 판단이 앞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 이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에 따르면 최근 평양 5.1 경기장에서 어린이들이 모여 집단 체조 연습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통상 북한은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기해 집단 체조 공연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5개월 전에 집단 체조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는 북한이 시진핑 주석의 방북에 대비하는 징후로 보인다고 문성묵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원래 시진핑이 작년에인가 당 창건 70주년에 오는 걸로 했다가 여러 가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못 왔는데 지난번 하노이 회담 끝난 후에 시진핑을 만나지 않았던 점도 아마 이번에 방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고 방북이 이루어진다면 환영하는 차원에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간의 북중관계 흐름을 보면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3월 베이징 방문을 시작으로 2018년에만 3차례나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또 1월에도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을 만났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을 평양으로 공식 초청했습니다. 북한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습근평 동지가 편리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공식 방문하실 것을 초청하셨으며 습근평 동지는 초청을 쾌히 수락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5월 또는 6월께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거나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베이징을 방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정상회담과 북중 정상회담이 향후 한반도 정세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 모두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입니다. 또 중국은 북한의 최대 후원국이자 북한 대외무역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 명가량의 북한 노동자가 외화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에 상당 규모의 석유와 식량, 기타 경제 원조를 할 경우 북한은 기존의 대남 대미 강경 자세를 유지하며 올 연말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제한적인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할 수는 있지만 북한이 바라는 대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선 중국과 러시아는 모두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6년부터 11차례에 걸쳐 북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에 찬성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에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유엔 제재를 위반하거나 대북 제재를 풀라고 주장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최근 서울을 방문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말했습니다.
I would be surprised if Russia dramatically broke with the UN sanctions, for example, or really took a
북한의 수뇌부도 이 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의 협상 방식에 불만을 표하면서도 3차 미북 정상회담의 문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순회 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지난번처럼 좋은 기회를 다시 얻기는 분명 힘들 것입니다.
미국도 행정부 차원에서는 일괄 타결 등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백악관에서는 그와는 다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김정은 위원장에게 축하 메시지를 담은 친서를 보냈습니다.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미 공영방송인 PBS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4월 15일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을 축하하며 사진과 편지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어떤 식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는지는 분명치 않지만 북한의 태양절을 즈음해 김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거나 인편에 메시지를 전달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스처가 어떻게 해서든지 3차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풀어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와 중국에 공을 들이면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4차 남북정상회담이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장소와 형식과 상관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형편이 되는 대로 장소와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남과 북이 마주앉아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된 결실을 맺을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제의에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 남북연락사무소 소장회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으며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25일 한국 정부에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4월 27일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도 한국만 참여하는 반쪽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 6월 이전에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정상회담은 열리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문성묵 통일센터장은 말했습니다.
지금 통전부장도 교체를 했고 또 오늘 조평통을 통해서 강한 그 반발의 메시지를 또 보내왔고 시진핑이 5월에 만약에 평양에 가게 되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남북 정상회담은 그만큼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다른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5월 25일에서 28일 일본의 새 천황 즉위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쿄를 방문합니다. 이어 6월 28일에서 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다시 일본을 방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면서 서울에도 들르는 일정을 백악관이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과거 클린턴 행정부에서 국무부 북한 담당관을 지낸 케네스 키노네스 박사는 말했습니다.
As part of a package, not just Tokyo and Osaka, but also Seoul.
5월 또는 6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이것이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미흡할 경우 올 하반기부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또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3차 미북 정상회담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중국 선양시 외곽에 은신 중이던 탈북민 7명이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살 어린이도 포함됐습니다. 이 어린이의 어머니는 제발 북송만은 막아달라고 중국 정부에 호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을 탈출해 중국 선양 외곽에 은신 중이던 올해 9살 난 최모양이 외삼촌과 함께 최근 중국 공안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북민 출신인 성은혜 평택 성비전교회 목사는 2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들이 이번 달에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오던 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넘어서 한국으로 오려고 가려고 하다가 지금 그 신형에서 체포됐거든요. 토요일날 오후부터 주일날 아침 전에 어떻게 사이에 잡혔어요.
성 목사는 이들 두 사람과 다른 다섯 명 등 탈북민 일곱 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선양 외곽의 한 주택에 머물던 중 체포됐다는 사실을 브로커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브로커가 그 집에 연락이 안 돼서 집에 묵다고 들어갔더니 사람 안에 저기 없고 예, 짐이 널려져 있고 이불이 다 널려져 있고 지금 없는 거예요.
한국에 거주하는 최양의 어머니는 북한에 있던 딸과 오빠를 한국으로 데려오려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현재 딸이 겪고 있을 고통에 무척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추방 심정이라는 게 일단 막물한 모금도 넘길 수 없고요. 딸이 그 무서운 상황에서 진짜 무서워하고 걱정스러워하고 생각하면 진짜 뭐라고 진짜 이거는 눈물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한국에 온 지 2년이 됐다는 최양의 어머니는 딸과 헤어진 것이 3년 전이라며 그동안 북한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을 돌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 나이에 딸을 북한에 두고 온 것도 미안한데 이번에는 자신을 만나러 오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해서 더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최양 어머니는 28일 저녁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영사관에 딸과 오빠의 체포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고 29일에는 외교부를 찾아 한국 정부가 딸의 석방을 위해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29일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도 방문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서울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정의연대 정배드로 대표는 한국 외교부가 좀 더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 주재에 있는 우리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어떠한 시간,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탈북민들이 연락을 취했을 때에는 긴급한 조치를 취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참 역량이 없고요.
최양 어머니와 함께 외교부를 방문했던 송은혜 목사는 외교부로부터 최선을 다하겠지만 석방을 장담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이들 탈북민들이 어디에 억류돼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묻는 BOA 질문에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항을 인지하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탈북민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탈북민의 신변 안전과 주재국과의 외교 관계 등을 감안해 대외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양희 어머니는 지금 가장 두려운 일은 중국 공안에 체포된 딸과 오빠가 북한으로 끌려가는 일이라며 중국 정부에 어린 딸의 강제 복속만큼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엄마를 만나겠다고 언제밖에 없는데 제발 그런 자기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런 부모들 입장에서 제발 복속을 막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밖에 없습니다.
북한 정의연대 정배도로 대표는 최영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복속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복송이 되면은 어린아이고 성인이고 간에 정말 많은 구타와 폭력을 당하고 강제노동에 시달리고 그러다 보면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최양의 경우는 어머니가 한국에 와 있기 때문에 그 삼촌이랑 더 엄벌에 처해질 것 같고요.
정 대표는 중국 정부가 국제협약의 아동권리보호조약과 국제난민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양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탈북 난민들을 강제 송환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 북송을 중단하라는 국제사회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 내 탈북자들은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은 범법자이며 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하는 중국은 국제난민법과 인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을 준수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권리는 존중받아야 한다고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BOA에 밝혔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러시아 내 노동자 출신 탈북민들은 북한 노동자들이 성공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25일 비회에 보낸 이메일에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존중받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발언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노동과 생활환경, 임금, 기본적인 자유 측면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은 옛 소련이 북한에 실존하는 관리소, 즉 정치범 수용소와 비슷한 강제 수용소를 어떻게 해체했는지를 배울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덧붙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25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뒤연 기자회견에서 북한 노동자들은 러시아를 위해 일을 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은 일을 매우 열심히 하고 법을 잘 지키며 훈육된 사람들이라면서 김 위원장과 이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퀸타나 보고관의 반응은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국제사회의 평가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엔 총회와 유엔 인권이사회가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과 국제보고서들은 러시아 등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도 대북제재주의보에서 40개 나라 40여 개 업종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강제 노역의 피해자로 분류하고 이들이 받는 심각한 인권 침해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공통으로 지적하는 문제는 북한 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북한 정부가 이를 대부분 갈취하는 실태, 열악한 노동 환경, 이동의 자유 등입니다. 퀸타나 보고관도 북한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언급하며 북한 정부의 타당한 기여 통제의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부가 합리적이지 않은 많은 금액을 착복하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겁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해 북한 정부의 노동자에 대한 강제 노역을 비극적이라고 말했었습니다. 북한의 해외 강제 노역이 많은 경우 주재국 정부의 암묵적인 승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 정부는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채 최근 유엔 안보리 제출한 대북결의 2397호 이행 보고서에서 3만 23명에 달하던 북한 노동자가 최근 11,390명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올해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토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와 기업들은 값싸고 다른 외국 노동자들에 비해 성실한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해외 노동자 수출을 통해 최대 5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추산하면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이 농업과 건설, 벌목, 집수리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난민주의를 받아 정착한 러시아 파견 노동자 출신 탈북민들도 푸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VOA에 말했습니다. 러시아 동부 파견 건설공 출신인 안드레 조 씨는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자들이 무슨 준법 정신이라는 자체도 북한 노동자는 알지 못하고 뭐 아주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거야 다 알잖아요. 굉장히 뭐 노예적인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죠. 뭐.
조 씨는 열악한 노동과 생활 환경 때문에 사건과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며 노동자들의 탈출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언론엔 북한 노동자들의 살인과 사건, 사고 소식이 줄곧 보도돼 왔습니다. 러시아 파견 북한 외화벌이 업체 간부를 지낸 미 서부의 탈북민 박모 씨는 돈이 되는 일이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술짓을 다 했더라고요. 술도 몰래 만들어 팔고 외국인들도 그 마약 장사 가짜 돈 장사도 하고 그건 뭐 우리 멀리 알려진 사실이 그런 거 있지. 준법 정신이 무슨 준법 정신이 있어요? 법을 쬐으면 제대로 일한 만큼 돈을 주고 대가를 치워줘야지 그 법을 지키는 거지 아무런 법도 없는데 그게.
박 씨와 안드레 씨는 러시아가 북한에서의 벌이보다는 낫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돌아가야 하는 동료들의 상황이 안쓰럽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봤자 몇 년 있어도 100불짜리 만지기 힘든데 그래도 다 나오면 한 다음은 몇백불이라도 지고 가니까 다 나오지 못해서도 난리죠.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서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저 그 사람들도 다 뇌물 주고 나왔잖아요. 힘들게. 그래서 거기서 그 버티스라도 몇 분 보러 가야 되는데 그 몇 분도 못 보러 가고 그러면 그 사람들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죠. 안 됐고.
하지만 임금의 70에서 90%가 김정은 정권의 주머니에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증오가 치밀어 오른다고도 말했습니다. 안드레 조 씨는 장기적인 북한 변화 차원에서 노동자 송환 등 유엔의 대북 제재 이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좀 고통을 당하고 먹지 못하고 이제 러시아에서 나가더라도 그 정부의 돈줄을 차단하는 것이 그 나라 변화를 가져오는데 더 하루라도 한 시간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유엔 회원국들이 올해 말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한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이행 보고서를 속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지난해부터 904명의 북한 노동자를 추방했고 네덜란드 정부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층 58명에 대한 비자 신청 자격을 불허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쿠웨이트 대표부는 26일 공개한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보고서에서 지난해 1월부터 총 904명의 북한 국적자를 추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그동안 쿠웨이트에서 일한 전체 북한 국적자의 절반이 넘는다고 쿠웨이트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은 지난 2017년 12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따라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와 감독원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추방해야 합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추가 비자 발급도 전면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미 비자 효력이 말소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비자 갱신도 불허했다며 기간이 만료되면 즉각 추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엔 주재 네덜란드 대표부도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북한 국적자 한 명에게만 비자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해 북한 국적자 8명에게 비자를 발급한 바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또 올해 말까지 북한 국적 노동자의 전면 추방을 위해 고용노동법을 수정하는 한편 과거 북한 국적자에게 허용했던 의무 예외 조항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를 허용한 북한 국적자 한 명의 신원과 사유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2017년 이후 지금까지 북한 국적자에게 노동 허가를 발급한 사례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밖에 2016년 5월 채택된 유럽의회의 대북 결의에 따라 김영철 당 부위원장과 박도춘 당 비서 등 북핵 개발 관여 58명에 대해 비자 신청 자격을 전면 불허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회원국 간 검문 철폐 등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한 쉥겐 협정의 최초 가입국입니다. EU 회원국 대부분이 가입한 이 협정은 국적에 상관없이 쉥겐 비자만 받으면 최대 90일 동안 가입국에서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지만 이들 북한 관계자 58명은 쉥겐 정보망에 등재돼 비자 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VOA 뉴스 김동윤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2년 4월 29일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에서 흑인 폭동이 발생합니다. LA 폭동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흑인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를 받은 4명의 경찰관에 대한 재판이 무죄 평결로 끝나면서 폭발했습니다. 1991년 3월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이 여러 명의 LA 경찰관에 의해 곤봉으로 심하게 구타당하는 동영상이 뉴스 시간마다 방영됐습니다. 이 영상은 흑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인권이 침해됐다고 분개하도록 만들어 전국적인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 1992년 4월 29일 이 같은 상황에서 열린 재판에서 로드니 킹을 구타한 혐의로 구속된 4명의 경찰관에게 12명의 배심원은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재판을 실시간으로 경청하던 LA 남부 흑인들은 거리로 뛰쳐나와 마침 교차로를 지나가는 백인 트럭 운전자를 끌어내려 구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면을 헬리콥터에서 생중계한 TV 방송을 시청하던 흑인들이 신호를 받은 양 일제히 주변의 주유소와 가게를 약탈하기 시작해 순식간에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도시의 대부분이 폭도들에게 약탈당하고 불타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같은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과 연방군까지 동원됐습니다.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직접 피해 지역을 방문해 자제를 호소하고 제시 잭슨 목사를 비롯해 흑인 지도자들이 폭동 종식을 호소함으로써 폭동은 진화되기에 이릅니다. 당시 폭동으로 모두 60여 명이 사망했고 2천여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7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1980년 4월 29일 영화 사이코 그리고 새 등을 만든 공포 영화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향년 81세로 타계합니다. 히치콕 감독은 1899년 영국에서 태어나 26살 때인 1925년 영화 기쁨의 정원으로 감독에 데뷔했습니다. 이어 히치콕 감독은 40살 때인 1939년 당시 영화계의 메카인 미국 할리우드로 건너갑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듬해 미국에서 영화 레베카를 발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유명세를 탑니다. 영화 레베카는 영국의 귀족과 결혼한 한 미국 여성이 남편의 죽은 전부인 레베카의 잔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투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히치콕 감독은 이후 현대인들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공포를 자신만의 독특한 영상 기법으로 표현해 영상의 마술사로 불리게 됩니다. 1976년 영화 가족의 음모를 마지막으로 총 53편의 영화를 남긴 히치콕 감독. 히치콕 감독은 무성 영화에서 유성 영화로 또 흑백에서 컬러 영화로 20세기 영화계를 풍미한 당대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